역대하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보다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우셨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시오니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복으로 작용하는가를 알게 하셔서 오직 우리 모든 삶의 주를 향한 찬송과 감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옛날 옛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이제 이방 나라 이렇게 지칭을 하죠. 이렇게 세상에는 이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다른 점이 뭐냐는 겁니다. 뭐가 다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이방 나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나라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준해서 보면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자들 우리도 역시 이방인 이렇게 이제 나누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맞느냐 이게 이제 중대한 문제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방 나라가 믿는 신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부처니 또 뭐 마리아 상이니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상의 개념은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믿는 신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날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다면은 그건 우상 수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나 이방 나라가 믿는 우상이나 다르지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이방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이건 이 지금의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다른 점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이방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상을 믿는 이방 나라의 그 사고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 신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이제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인간이 원하는 신과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 관계가 굳건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방 나라의 사고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이방 나라의 구분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내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방 나라는 자연히 하나님이 내 버려두신 나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버려두지 않으신 나라,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내 버려뒀어, 이렇게 정리가 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했다는 것도 우리 기준에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막으시고 복 주려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우시는 이런 것들이 나를 내버려두지 않은 것,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중심으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인간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버려 두지 않은 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게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똑같은 길로 가면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고 심판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둔다 했으니까 그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고 깨닫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 좋은 길은 이방 나라처럼 가는 거죠. 책망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 이 괴로운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이 다른 점도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시는데, 데려가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 책망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방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계명하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나는 계몽되었다. 그 변호사 말 생각나는데. 이 성경은 우리를 계몽하지를 않습니다. 계몽이 아니라 정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성경으로 교인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고 바르게 살며 기뻐하는 인간으로 더 나아질 수가 있다. 계몽된다는 얘기죠. 이게 계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계몽 사상이고 계몽 운동인데 이 교회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지는 인간. 근데 성경은 계몽이 아니고 정죄란 말입니다. 정죄가 성경이에요. 우리 죄를 드러내고 죄를 알기 위해서 죄인을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너는 심판받을 죄인이다. 땅땅.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몽된다. 성경이 나를 계몽시킨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이방인의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정죄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도에게 있는 새로운 사고예요.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새로운 사고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온 본문도 우리를 계몽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어떤 요구를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4절에서 나옵니다. 4절 확인해 보십시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요구인데 이 요구하는 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금을 많이 걷고 또 부역도 많이 시켜서 우리가 힘드니까 당신은 이제 세금도 적게 걷고 부역도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 편하게 해주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요구란 말입니다. 간단하죠.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편히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 성군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군. 르호보암이 요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가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 요구에 어떻게 내가 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이제 의견을 구하는 게 본문의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이 의견을 구한 대상은 둘입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 늙은 사람들이죠. 원로들과 그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란 동기들, 그 동기들 젊은 신하들인데 이 양쪽 의견이 서로 이제 달랐던 거예요. 먼저 이 원로들과 의논했을 때에 이 7절 오면 원로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며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게 원로들의 답입니다. 백성들 요구를 들어주란 얘기죠. 들어주고 그들이 왕의 종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인데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정치적 타협이 되는 셈이에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을 얘기를 잘하는 것이죠. 이걸 자리의 정치꾼이에요. 내가 원한 걸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주지 않고 원한 것만 얻으려고 한다. 이건 정치에서 통하지 않아요. 줘야 되고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타협인데 이러한 타협이 원활하게 잘될때 국회가 조용합니다. 일이 없어요. 반대로 시끄럽다면은 이 타협이 잘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그게 다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에서 중요한 핵심 원리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란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인데, 파가 달라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인데, 서로 협의하고 타협을 하지 아니하면은 갈등만 깊어지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이 원로들은 정치를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늙어서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 가운데 타협이란 안단 말입니다. 타협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줘라. 욕을 들어주라. 들어주고 그 백성 당신 섬기게 해라. 하늘을 주고 하늘을 받아라.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아니했는지 그 가르친 걸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또 의논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들이 제시한 의견이 10절이 있죠. 10절 보십시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시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원로들과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고 하라는 거죠. 이 정갈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갈이 꼬리에 있는 침으로 찔러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가죽 채찍 끝에 이제 그 금속으로 된 가시가 달린 채찍이라고 그렇게도 많이 말합니다. 어쨌든 가죽 채찍보다는 더 고통스러운 그게 정갈 채찍이겠죠. 그렇게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강하게 억압하면 다스리겠다. 그런 의도의 말로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제 백성과 타협이 하는 것이 아니죠. 타협이 없이 왕의 생각대로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경정책. 이걸 내놓는 것이란 말입니다. 백성은 느슨하게 풀어주면 왕을 우습게 보고 안 된다, 뺑뺑이 돌려야 된다, 뭐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독질하라. 그런 것이겠죠. 이렇게 두 의견이 이제 정반대로 다릅니다. 다른데. 여러분이 르호보암이라면은 어떤 의견 따르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일단 백성들이 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로들 의견대로 너희의 그 무거운 몸이 참 그동안 고생했어. 고생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가볍게 해줄게. 이렇게 선하게 나온다면은 백성이 다 좋아할 것이고 젊은 신하들 의견대로 한다면은 백성들이 모두 반발할 것이다. 이건 정치의 초보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그리고 원로들 의견대로 하면은 백성들 사이에서 의견도 있을 인기가 있을 것이고 막 성군이라는 그 칭호도 그런 칭찬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지율도 막 70% 80% 막 올라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예상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손을 들어 주겠냐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원로들 의견도 낫다. 그게 옳다. 이렇게 원로들 의견을 손을 들어줄 것이에요. 젊은 신하들은 이건 젊어가지고 뭘 몰라.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해. 뭐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면은 백성들 의견 들어주면서 민주적으로 통치하는 게 옳은 것이지 막 백성 의견 듣지도 않으면서 독재적으로 통치하는 거 안 돼. 용산 누구처럼 자꾸 덩치 말이 나오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 의견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는데 대개는 이것을 이제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원로들 의견 따랐다면은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네 아버지 때문에 세금 내는 고생했어. 부역하는 고생했어. 나는 너희들 세금도 적게 얻고 부역도 안 시킬게 하면서 우쭈쭈 이러면서 말이죠. 막 그렇게 해주면은 그걸 싫어하는 백성 누가 있겠어요?
왕이 그렇게 나오면 반발, 데모, 집회 이런 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온 이스라엘이 막 우리 르호봉 왕 만세 그러면서 환영하고 높이고 칭송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런 문제 없이 분열도 없이 그냥 잘 나갈 것인데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정치를 모른 바보 같은 르호보암이 그런 뻔한 결과를 예상하지도 못하고 이 젊은 신하 의견대로 따라가지고만 나라가 분열되었다. 이건 몽땅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모아질 것 같단 말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르호보암 잘못이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의심쩍죠? 저게 뭔가 안 같은데 답은 못 알겠고. 13절 봐보십시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 내용이 그래요. 마치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린 것이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원로들의 가르침, 원로들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우리는 두 의견을 가지고 어느 게 옳지? 어느 게 더 낫지? 우린 자꾸 그렇게 판단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습성이란 말입니다. 자꾸 뭔가 두 개 다른 게 있으면 어느 게 옳은가? 늘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게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백성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왕에게 자신들이 편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백성의 요구란 말입니다. 르호보암 당신이 그런 우리의 유토피아, 우리의 그 이상적인 나라를 이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만 해주면은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충성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요구가 옳다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옳을까? 이방 나라라면은 정당하고 옳은 요구예요. 아니 백성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편하고 잘 산 그런 나라를 생각할 것이고 왕의 나라를 이제 다스리니까 왕에게 그런 나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충성할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방 나라라면은 이방의 사고라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각한 문제가 이게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모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사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겠죠. 그 모든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그런 이제 의미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이 모였을 것이다 짐작은 됩니다. 그게 아니면 뭐 지파들 대표가 왔다 할지라도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모여서 왕에게 자기들 요구를 내어놓고 들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요.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섬기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있다 뜻이에요. 당신을 왕으로 섬길지 섬기지 않을지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이게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이게 힘이 되고 권리겠단 말입니다. 많은 수가 모인 거예요. 이게 권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전국에서 뭐 탄핵 반대, 탄핵 찬성 둘로 나누어져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하면서 양쪽이 더 많은 사람 모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을수록 권력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도 자기를 찬성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뭔가 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쪽은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데 이쪽은 열몇, 백명이 모여가지고 찬성 반대 그렇게 외친다면 그건 생리층이 묻혀버립니다. 힘이 안 돼요. 아니 지는 거였죠. 이건 어느 나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하면은 그게 하나의 권력이 돼요. 그 권력으로 왕에게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당신 승리할게. 이기적인 일살 요구란 말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럼 왕은 그 백성 모여가지고 그렇게 요구할 때, 아이고, 저걸 죽여 살려.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도 왕이란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백성을 요구 순수히 들어주면은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백성들에 끌려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르호보암이 의견을 물은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저걸 들어주면은 끌려갈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의견 물은 것이죠. 결국 백성을 요구해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도인 거죠. 이게 뭐냐면 권력과 권력 갈등이에요. 모두가 자기 위주죠.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자기 위주. 멀리 갈 것 없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대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살만한 교회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교인들이 암암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목사가 할 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재밌게 다니는 교회를 만들어주는가. 이게 당신 일이지 않는가. 물론 교인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지 모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 거기에 덤으로 자꾸 덤이 따라와요. 원 플러스 원. 당시 교회를 다스릴지 있으니까 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좋은 교회도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를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안 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 그러면 목사를 바꾸자. 이런 의견이 교인들 안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점점 집단이 돼요. 집단이 되면 힘이 돼, 권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온 교인이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한 사람 와가지고 나가다 이건 잽이 안 돼요. 그거 힘이 안 돼요. 교인이 몽땅 와야 돼요. 그럼 목사는 또 말하죠. 난 위임 목사인데 못 나간다. 나를 내보내려면 20억 내놔라. 실제 교회 이제 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20억 내놔라. 이 목사에게도요, 위임이란 권력이 있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죠? 제 권력이에요. 교인과 목사 이런 갈등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르지가 않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인데, 다만 그걸 저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모른 척할 뿐이지. 제가 여기 은속교회를 1993년도에 왔는데 1년 전 지나서 94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 부산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은속교회에서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은속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는데 누구로부터 저를 소개받았던 것인지 소개받아가지고 미리 부산에 와가지고 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제 소리 들으고 했던 겁니다. 하고 나서 마음이 들었는지 만납시다 좀 연락이 와서 제가 대구에 와서 만났습니다. 은속교회가 그때는 동인동에 예배당 임대를 해 있었는데 그 임대한 그 공간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뒤 사표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만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분 넘게 이제 모였던 것 같은데 저보고 이제 은속교회로 이제 와달라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굳이 교회를 옮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산 아무 자리 있으니까 거기는 예배당 건물도 있고 사태도 번듯 지어져 있는데 여기 뭐 예배당도 임대고 사도도 칸막이가 좁아요. 신나죠, 보면은. 근데 제가 어떤 그 분이 말해, 딱 두 마디 말에 은속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 두 마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은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굶으면 우리도 굶을 것입니다. 이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저 감동을 진짜 받았어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복음만 듣기를 원하는 그 뜻이죠. 굶으면 같이 굶겠다. 우리만 잘 살지 않습니다. 의리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제가 속아버렸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때 그 말을 한 분은 제가 한 설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나갔어요. 복음만 전하라 해서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이 생각한 복음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뭐 그 말 속았다면 죄송하고 이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대구로 왔습니다. 오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택으로 교인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교인들이 저에게 건의할 것이 있는데 자기 대표로 왔다는 겁니다. 저는 또 무슨 요구를 하려고 하는가 처음이니 그런 게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교인들이 제 성격을 좀 바꾸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구가 뭐냐면 성격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바꾸라는 게 감이 좀 잡히지 않아가지고 아니 성격을 왜 어떻게 바꾸라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제 성격이 무뚝뚝해가지고 교인들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친절 모드로 바꿨으면 좋겠다. 되게 아주 엄청나게 환당했죠. 저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이 말만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이젠 성격 바꾸라? 우리들 친절하게 대해달라? 그런 요구를 듣고 아, 이 교회 오래 못 있겠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기해. 지금 33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그 요구 듣고 단칼에 잘랐습니다. 나 성격 바꿀 필요도 없고 못 바꿉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으면 하고 갔어요. 그 뒤부터 이제 그런 요구 없죠. 불만이 있는데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또 했으면 제가 나갔을 거예요. 복음만 전해달라고 했다가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복음으로 감사하면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요구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그때 저는 몰랐던 거죠. 인간이 어떠다는 걸. 인간은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지금이 저라면은 복음만 전하는데 그 말 아직 안 속습니다. 안 넘어가죠. 인간이 어떤 분이 아니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데 그게 인간 관계에서 요구라는 것으로 드러나오는 것이에요. 이를 기우고 저를 기우고하고 그러면서 내가 요구하는 건 정답하고 옳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요구한 불합리야 이건 엉터리야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집회 참만 나눠가지고 대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양쪽 다 자기 요구 정당하다 여기는 거예요. 어느 쪽도 우리 요구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자기 위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교인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모두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늘 내가 정당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정당한 요구로 당신 왕이니까 우리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정당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성격 좀 고치라? 이것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백성들 요구, 이런 요구를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는가, 정당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는가, 두 의견 가운데 또 어떤 게 옳겠는가. 이런 문제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라 안에 생각해내려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 나라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나눠져요. 원로의 의견 옳다, 젊은 신앙의 의견 옳다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인간 생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생각한다면은 의견이 나눠지면 안 돼요. 옳다 그러다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성입니다. 이게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견이 나누어지면 안 되는 우리 집단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나눠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을 매와 인생을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은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아마 뭐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제 감이 잡히지 않을 거예요. 거기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 집, 내 나라는 다윗의 집과 다윗 나라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었냐 말입니다. 거기에 영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보존된다.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그 다윗 왕위가 왕권이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영원이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 왕권 끝났잖아요. 이스라엘 그 끝났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된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 왕이 없습니다. 이 왕은 끝났어요. 유다 왕은 끝났습니다. 다윗 왕이 왕위가 무너졌습니다. 유다가 망했으니까 다윗의 집과 나라가 보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보존된다고 했는데 끝나버렸잖아요. 그 말씀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잘못된 말씀인가? 이런 그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 다윗의 나라가 끝났고 왕이 끝났는데 어떻게 영원히 보존한다 말을 하지? 이렇게 의문 가지는 것은 이방 나라와 같은 국가로 이스라엘 생각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그런 국가 생각했을 때 망했잖아. 왕도 없잖아. 그럼 끝났는데 왜 보존되고 하지?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유다 행패에 보면 은총 빼앗겼습니다. 풀어냈지 않습니까? 은총 빼앗겼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다 오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중요합니다. 이 답이 뭔가 하면 자 앞에서 자꾸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방 나라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방 나라처럼 백성이 있고 왕이 있어 왕이 백성을 다스려 잘 살아가면 그 나라 번성에 그런 나라 생각하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를 집어넣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성이에요. 그 하나가 뭡니까? 이방 나라에 없는 거 하나 언약이에요. 예. 언약을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줘야 돼요. 언약을 빼버리면은 그건 이스라엘 이방 나라 똑같은 나라 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나라인데 그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따라서 다윗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 그 얘기는요, 다윗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다윗 언약의 나라입니다. 다윗 언약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돼 이 뜻이에요. 바꾸 말하면 언약이 보존돼 그 뜻입니다. 언약이 보존된다. 다윗 왕이도요, 다윗 언약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약의 왕이 예수님이 왕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 언약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백성들 어떻게, 자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을. 그냥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자기를 봐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다운 백성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윗 언약이 뭔가 하면은 이것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윗 언약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로 시작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심판받을 자였죠. 그렇게 죄인으로 시작하는 다윗 언약이에요. 죄인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개입된 게 성전이었어요. 성전에서 제물의 피로 인한 제사로 인한 죄가 용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건 죄의 심판이에요. 성전에서는 그 심판이 나오면서 하나님 용서를 여기 이제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죄인으로 시작한다. 다른 것을 접어두고서라도 언약의 세계는 죄인으로 시작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왕이야. 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서 뭐다? 죄인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게 언약 안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생각이 되어 지금 이스라엘에는 정당한 자, 옳은 자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누가 정당해? 누가 옳아? 이런 구분 판단이 필요치가 않은 거니 모두 죄인이니까. 이거 되시겠죠? 모두가 심판받을 죄인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생각을 하면은 백성들이 뭘 요구하든지 간에 그건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악함이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런 요구하는 것이 네 위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또 왕은 내가 다스리는 나라를 편하고 뭐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백성들을 통치해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뭐 또 사용해야 돼. 이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왕이 또 언약을 생각하지 않은 죄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로의 의견이든 젊은 신하 의견이든 누구의 의견이 옳은가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의견에 따라서 나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른 점이 있겠죠. 근데 나라가 분열이 되든 어떻게 달라지든 언약의 나라인 것은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 이스라엘 그때. 나라가 없고 왕도 없습니다. 성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언약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전히 언약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왕, 어떤 나라라고 하는 조직제, 이게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거기에도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계셨단 말이에요. 언약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벨론 아무것도 없는 유다도 이스라엘이다. 언약의 나라. 이렇게 평가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죄가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다윗 언약이 그대로 실현된 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예수 안으로 생각하십시다. 예수 안이 언약의 나라고 그 나라에 성도가 하나님 부르신 백성으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거. 이게 뭡니까? 죄예요. 이게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죠. 예수 안의 성도에게서 죄가 유지가 됨으로써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와 귀한 것을 높이를 받는단 말입니다. 죄가 유지가 돼야만이 주의 공로가 높임받아요. 결국에는 죄가 유지를 우리에게서 죄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피의 공로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그런 방식으로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언약의 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안의 세계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 세상을 보게 되었지만은 세상을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죠.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죄인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총이 필요하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감사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가 주께 영광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난 이렇게 하려고 옳고 저렇게 나는 오라 정당해 자꾸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내게 필요한 걸 자꾸 요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살아가면서 늘 내게 필요한 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달라.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하니까 그런 욕하잖아요. 자기 위주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런 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 안에 있지 않는 것이 그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세계의 이방 나라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도 이방인이죠. 교회가 이방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목사와 교인의 관계 이런 거 접어두세요. 그건 한 쓸모없는 것이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안인 성도가 함께하는 것 이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죄인으로 시작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 각자가 죄인으로 시작하시라. 이 죄인들을 자꾸 잊어버리면은 교회를 나온 내게 필요한 거, 자,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걸 떨쳐버리지를 못해, 교회에 나와서도.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게 이제 그런 이제 불만으로 속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불만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죄인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이걸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이걸 알자는 얘기예요. 죄인으로 시작하면은 교회가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피 흘린 주의 은총이 생각이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 예수 안이 뭐지? 여기에 관심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이 뭐지? 예수 안은 주의 은총이 있는 세계. 그 은총의 세계에서 나는 죄인으로만 존재하고 그 죄인 나에게 필요한 건 주의 은총밖에 없어.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 특징입니다. 예수 안의 교회 특징. 그래서 예수 안이 뭔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 채워진 충만의 상태가 예수 안. 충만의 상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뭐 나의 불만, 불평, 이게 부족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들을 몽땅 죄로 드러났죠. 그걸 감출 필요 없어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렇게 나를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가 하루하루 유지가 되어지면서 용서의 은총이 찬송으로 감사로 드러나는 그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유지가 되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 뭐, 아, 그럼 내가 또 요구를 갖고 있는 게 잘못이네, 버리자. 그게 또 내가 옳은 자 되려고 한 습성이에요. 늘 그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누구 의견이 옳지? 이런 판단들. 아, 이게 인간 습성이 있구나. 내가 옳은 걸 내서 옳은 자 되겠다. 이것도 인간 습성이구나. 그렇죠. 자꾸 눈치를 채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부지런히 하면서, 그게 인간 습성이란 걸 아시는 가운데에서 그 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인간 습성을 죄로 드러내는 게 말씀이거든요. 이 성이 덮어버리면은 그런 죄를 모릅니다. 적나라하게 여기는 것이지. 성인 덮어놓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 욕을 생각해보세요. 옳지 않습니까? 정당한 욕이란 말입니다. 성인 덮고 그 두 개인 생각해보세요. 누구는 늙은 사람 의견 옳다 할 것이고, 누구는 젊은 여성 옳다 할 것이고, 나머지일까 말입니다. 너 그러면서, 야, 너는 왜 이런 의견 따르고 있어? 넌 잘못됐어? 그런 정당한 것 싸우는 것이, 싸우는 것이죠. 이게 예수밖에 인간 세계고, 그게 현재 또 언약을 알지 못한, 언약을 무시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눈치를 채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제가 눈치를 채라 그러죠. 그 말은 그 인간 습성의 하자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좀 발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 우리 죄를 발각하고 있으니까, 발각시키니까, 말씀이 죄를 드러낼 때 그때 눈치를 채라. 그러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 그 죄인 자를 곱게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버티지 말고. 그리고 예수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구를 채워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실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와는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이미 아신다겠죠. 그 필요한 게 돈, 뭐 자식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거, 이걸 미리 아시나, 그 얘기. 우리는 몰라요. 늘 내가 죄인 믿고 살아가니까. 늘 돈을 필요로 한다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를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 이미 채워주신 게 예수 아니에요. 주의 피로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신 모든 것을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성도입니다. 이런 누림이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인간됨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고 언약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안이 충만의 상태이고 그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의 들이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죄가 드러나는 그 기쁨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